1991년 12월 25일 소비에트 연방은 공식적으로 해산됐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서기장직을 사임하고 공산당의 해체를 선언하죠. 한때 수많은 이들이 목청 높여 외쳤던 혁명의 이데올로기도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먼지 쌓인 책처럼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닥터 지바고를 읽고 있습니다.
혼란과 격변의 시대, 지바고와 라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쟁과 혁명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사랑과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남긴 흔적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삶을 사랑하려고 했던 두 사람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이데올로기와 사상은 유한해도 예술은 영원하다.
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닥터 지바고가.
그러니까요.
보리스 파스테르나 그도 혁명기에 또 그리고 소비에트 시절, 소련 시절에는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고 또 노벨상까지 수상 못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지만
네.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네, 닥터 지바고.
네. 한 이게 1권, 2권으로 이제 완역이 돼서 나왔는데 2권 중반쯤 가면은 그때쯤 되면 익숙해지면서 굉장히 감동의 물결이 슉 밀려옵니다.
네.
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제.
그래요?
네.
저도 경험을 하고 싶어요. 뭐
끈기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끈기 있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죠.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10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역시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읽기는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오시는 길 안내해드립니다.
보리스 파스티르나크의 장편 소설 닥터 지바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번 겨울 그 시작할 때는 그렇게 추울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큰 추위는 거의 없었어요.
며칠 좀 있었죠. 뭐.
며칠 있었지만 아주 잠깐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안 추웠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닥터 지바고 읽으면서 겨울을 아주 그냥 지대로 맛봤습니다. 나오는 게 계속 눈이고요. 얼음이고 바람 이런 것들이 많이 추웠어요.
아, 그 시베리아 얼마나 춥겠어요.
네.
러시아 문학의 색깔도 날씨나 자연환경에 따라서 정해진 것 같아요.
러시아
문학하면 일단 묵직해요. 예,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그랬었고 분량도 많고 그러니까 책 무게도 묵직하고 다루는 네. 내용이나 주제도 묵직하고 철학적이고 사색적이에요.
맞습니다. 분명 소설인데 읽으면서 아 이거 소설이야 철학책이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주인공들이 하는 대사보다 심리 묘사 독백이 더 많아요. 아무튼 어디까지 들어가나 보자 싶을 정도로 끝까지 바닥까지 파고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러시아 소설은 여름보다 겨울에 어울린다고 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올 겨울에 좀 겨울이 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겨울이 다가기 전에 닥터 지바고를 읽으시면서 러시아의 깊은 겨울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지바고 앞에서는 웬만한 인생도 그냥 파란만장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바고 앞에서는 그냥 노랑만장이나 하양만장이죠.
그러니까 파란만장은 아니야.
파란색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물론요, 뭐 거기서 파란색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지바고는 그게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지 않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겪은 일이 많아서.
네.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에 지바고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평생 살아온 게 후회스러울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본다면 마지막 눈 감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반디 게시판이나 50번의 유료 문자 샵1045로 사연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사연 많은 남자 지바고도 오늘 생을 마감하는데요. 지바고가 죽음을 맞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버스정류장, 2번 전차역.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 지바고 드디어 마지막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헤치고 천신만고 끝에 라라를 다시 만나서 꿈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라라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지바고.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죠.
네. 어느 날 그들 앞에 과거 라라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꼬마로프스키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대뜸 나타나서는 당신들은 위험에 빠졌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이러는데요. 이 악당 같은 사람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요?
그의 말에 따르면 네. 지금 이제 위에서 큰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적군이 백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네. 혁명정부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반대 세력을 없애고 숙청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지바고 또 혁명에 참여했지만 당원이 아니었던 스트렐리니코프도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바고는 그 빨치산 부대에 있다가 탈영을 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걸리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네네.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꼬마로프스키는 지바고와 라라에게 안전한 극동 지역으로 떠나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하루하루가 불안한 라라는 지바고의 대답을 기다리지만 지바고는 꼬마로프스키의 제안을 거절하죠.
네.
하지만 며칠 후 꼬마로프스키가 다급한 표정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지금이 떠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내일 아침이면 빅토르 이폴리토 비치가 당신한테 직접 말하도록 하는 게 낫겠어요.
잠깐만 라로지카. 아, 죄송합니다 빅토르 이폴리토 비치. 왜 외투를 입은 채 서서 이러고 있는 거죠? 외투를 벗고 앉도록 하시지요. 어차피 이 문제는 심각하게 이 얘기를 나눠야 할 성질의 것인데. 문제를 잠깐 사이에 매듭 지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빅토르. 어쩐지 우리들의 쓸데없는 논쟁은 줄곧 개인적인 문제에 미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난처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사실 난 당신과 함께 떠날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어요. 라리사의 경우는 다르겠지만요. 어쩌다가 가끔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 일이 똑같지 않은 경우,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둘이라는 걸 떠올리는 경우 나는 당장 그녀에게 당신의 제안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녀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몇 번이고 거듭해서 꺼내곤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랬을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 헤어진다는 건 나나 당신이나 마찬가지로 괴로운 일이야. 하지만 우린 그런 것을 참고서라도 희생을 치러야 할 것 같아. 내가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 얘기를 다 듣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빅토르 이똘리토 비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내일 아침에는 빅토르 이똘리토 비치
라리사 페더르부나는 내가 이미 그녀에게 들려준 소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라진의 극동정부의 특별열차가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어제 도착했는데 내일 동부로 출발할 겁니다. 그건 우리 교통부 소속이죠. 열차의 반이 침대 착간이요. 난 이 열차로 가야 합니다. 내 보좌관을 위한 좌석 몇 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아주 편안하게 여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난 당신이 경솔하게 말하는 분이 아니며 결정을 번복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라리사 표도르 문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안 간다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브라지보스토크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유랴진까지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갑시다. 거기에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말이요. 아, 우린 정말 서둘러야 하오.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부가 한 사람이 있어서 난 말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내 썰매 다섯 사람이 다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쌈체바토프의 말이 한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말로 장작을 가지러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아직 마구를 채워놓은 채로 있겠지요. 아니요, 마구를 풀어놔서. 그렇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구를 다시 채우십시오. 내 마부가 당신을 도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괜히 골머리 썩였군. 썰매 걱정은 잊어버리시오. 약간 비좁긴 하겠지만 내 썰매를 어떻게 가보죠. 아무튼 제발 좀 서둘러만 주시오. 꼭 필요한 신변의 것만 챙기면 됩니다. 한 아이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짐 꾸리는 일로 법석을 떨 시간이 없어요.
빅토르 이폴리토비치, 당신을 난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당신은 마치 내가 같이 가겠다고 동의한 듯한 말 들어오군요. 그리고 라리사 표드로브나가 원한다면 함께 데리고 떠났어요. 당신은 집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면 집은 내가 청소를 하고 잠가둘 테니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유라? 그게 무슨 잠꼬대 같은 말이에요? 만일 라리샤 포드로브나가 원한다면이라뇨? 내가 당신과 함께 아니면 가지 않을 것을, 나 혼자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말하시다니. 그러면서도 집은 내가 청소를 하고 잠가둘 테니까요라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철석같이 굳어졌단 말인데 꼬마 아로프스키가 말했다.
그렇다면 라리사 표드로브나의 허락을 얻어서 가능하면 단둘이서 몇 마디를 나누고 싶은데. 좋습니다. 꼭 그래야 한다면 부엌으로 가시지요. 괜찮겠지, 라루샤?
집하고와 같이 가는 게 아니면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라라. 그런데 집하고는 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말이죠.
첫 번째.
지금 이제 이 라라하고 지바고에게 네. 어떤 위험이 닥쳤어요. 실제로 두 사람은 새로운 러시아 혁명정부에서 그닥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라라의 남편은 스트렐리코프.
네.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아. 반당 분자를 찍혔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도 조만간 숙청을 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집하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꼬마로프스키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집하고는 아, 그래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이, 고마워요. 저도 갈게요. 이렇게 못하는 거지.
아, 해맑지를 네? 못하네.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 그 자존심 뭐라고 그냥 같이 가면 되지.
나래도 안 가.
그래요?
예. 네.
좀 그런가 봐요. 또
왜냐면 또 신경. 옛날에 그 라라의 연인이었으니까.
아, 맞아. 네.
그리고 이 꼬마로프스키가 라라하고 지바고를 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 말이죠.
네.
소설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만.
네네.
어떻게든 일단 둘을 데리고 가서. 지바고를 없애려고 하는 게 뻔해.
아.
일단은 라라랑 지바고를 같이 데리고 간 다음에.
그래야 이제 라라가.
라라만
오니까.
자기가 취하고.
아.
지바고는 또 뭐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그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바고는 그런 심정으로 안 가는 거고요. 또. 아, 이제는 이제 지친 거죠, 인생이.
지친 거구나.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대로 있다가는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떠나야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꼬마로프스키 이 사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라라는 그를 자기 인생을 망친 주범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왜 라라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척거려? 질척거리기를.
이 꼬마로프스키가 참 웃기는 사람인데
네.
말이죠. 원래는 라라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가 있었고
네네.
또 라라의 정조를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바고의 아버지를 술독에 빠뜨리고 위험한 사업에 몰아넣어서 파산시킨 다음 결국 죽게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네.
현실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냥 봐서는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저 연해주 쪽이죠. 저
네.
그 아주 동쪽 끝에. 그때 이제 그 혁명됐을 때는 거기는 뭐 그냥 돌보지도 않는 땅이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주, 우리말로 하면 도인데 주 정부를 하나씩 만들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주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우와.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자기는 세력이 있다 이거죠.
오.
그래서 라라 가긴 가야 되는데 누굴 데리고 가나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도 나는 라라가 좋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라라에 대한 순정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라라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누구냐면 지바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하고 당신도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마음속으로는 그냥 당신은 안 와도 좋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해맑게 같이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집하고가 속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라도 말이죠. 여자의 성격 또는 여자의 심리라는 것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따라갑니다.
아, 아니
호마롭스키를 따라가요.
나라는 집하고가 올 줄 알고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왠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나중에 그 집하고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영화에서 보면요.
네네.
그다지 슬퍼하진 않아요.
어이구 참. 네,
왜냐하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자의 마음은 갈 때구나.
꼬마롭스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집하고가 당신 따라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얘기해요.
아 진짜 어렵다.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지.
여잔데도 어렵다. 어쨌든 미우나고우나 지금은 꼬마로프스키의 말을 따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꼬마로프스키와 집하고가 부엌에서 단둘이 나눈 이야기가 무슨 비밀 얘기였을까요?
그게 뭐냐면은 그 라라의 남편인 스트레니코프가 체포돼서
네.
최고형의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라라한테 말하지 마라. 라라가 알면은 그녀는 미쳐버릴 거다. 그래서 뭐 어디 가지도 않을 거다.
네.
스트릴리코프가 처형됐고 이게 반당군자로 몰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혁명 과정에서는 이제 공을 세웠는데 반당군자로 몰려서 처형됐고 그 스트릴리코프의 가족 즉 아내인 라라도 수용소로 끌려갈지도 모른다.
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가는 것처럼 얘기해라.
아,
당신도 가겠다고 얘기해라. 안 그러면 라라는 절대로 안 간다. 선택을 해라. 어떡할 네네. 거냐. 이런 얘기가
그렇게 합니다. 되는구나. 꼬마로프스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하고는 라라와 헤어질 시간이 됐음을 직감을 하게 되죠.
네.
결국 라라 모녀의 안전을 위해서 떠나보내기로 결심한 집하고.
네.
라라는 집하고가 곧 뒤따라온다는 걸 굳게 믿고 꼬마로프스키와 함께 썰매를 타고 떠납니다.
네. 이것도 참 이상해.
그래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 꼬마로프스키가 탄 썰매가 또 4인승이에요.
왜 해필이면 4인승이야?
그래서 또 집하고가 탈 자리가 없어. 아니 지금 위에 무릎 위에 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기를 무릎 위에 앉히면 되잖아. 그럼
그러면서 굳이 또 말 타고 오라고 그래요. 꼬마로프스키가 집하고한테. 그럼 집하고는 네. 알았으니까 나도 짐 챙겨서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집하고는 알고 있었죠. 이게 이제 마지막 이별이라는 거.
아이고.
그래서 점점 멀어져가는 썰매를 보면서 집하고가 나직이 외쳐요. 잘 가거라 나의 하나뿐인 사랑이여. 영원히 잃어버린 내 사람이여.
아우 너무 슬프네요.
이게 여대목 있다가 내가 울었잖아.
그래 여기서 왜 계단을 되게 다급하게 막 뛰어 올라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영화에서 네, 2층 그 유리창 딱
유리창
깨고
딱 깨면서 딱 보면서 더 보려고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오마 그러니까, 샤리프의 표정.
그러니까요.
요 부분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네. 네. 사실은 집하고가 라라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아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뒤쫓아가서 잡으면 되는데 아직 늦지 않았을 텐데 왜 보고만 있는 거야.
떠나보내고 싶지 않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이런 남자의 마음을 그대는 아시려나요?
모르겠네요. 음악 들려주세요. 슬퍼지니까.
눈물 난다. 자 그러면요. 우리 러시아 분위기가 나도록 러시아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이렇게 반디로 황남선 씨가 신청을 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민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볼쇼이 합창단이 부르는 카츄샤 듣고 올게요.
라라를 떠나보내고 난 뒤 집에 혼자 남은 집하고 살아도 산 게 아니겠죠.
아니죠. 이때 네. 집하고가 불렀던 노래 뭔지 알아요?
어떤 거였죠?
맨날 술이야.
되게 잘 짜셨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큰 집에
네.
텅 빈 집에 그냥 눈은 내리고 바깥은 얼어붙었고 라라하고 또 그 라라의 딸
네.
딸은 떠나버리고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혼자 뭐 하겠어요?
어떻게 살아?
살아라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라라가 떠난 뒤 낮과 밤의 구분도 없고요. 시간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집하고가 할 수 있는 일은 라라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집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지 정말 걱정되네요.
정말로 소설에서 보면요.
네.
야 이거는 뭐 저 무슨 기러기 아빠도 아니고 자기가 떠나보냈으면서도
네.
울고불고 뭐 생각하고 뭐 라라에 대한 연시도 썼다가 그다음에 그냥 막 한 48시간 잠도 잤다가 술 퍼마시고 뭐 이러면서 지내 폐인이 돼요 거의.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별그대 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페인이 되는데
그냥 페인.
그래서 그냥 페인.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네,
생을 포기하고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시 설마 라라가 돌아온 거 아니겠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겠는데.
헐리우드 영화라면 돌아왔을 텐데
네.
예, 러시아 소설이라서 안 돌아옵니다. 자, 누군가 똑똑 두들겨서 보니까 누가 나타났느냐.
누구죠?
바로 스트라르니코프. 총살당했다던 그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라라를 사이에 둔 두 남자. 라라가 사랑한 남자 지바고와 라라를 사랑한 남편 스트렐리니코프는 그날 밤새도록 혁명에 대해 라라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그 여자를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 여자를 위해 교사가 되어서 그 당시엔 전혀 몰랐던 유랏진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 소녀를 위해서 책을 쌓아놓고 마구 읽어치웠고 상당한 양의 지식을 흡수해서 그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써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뒤에 나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억류 생활에서 돌아와서는 내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올라있는 것을 이용해서 가명으로 혁명에 뛰어들었죠. 그녀가 겪었던 온갖 부당한 처사를 몽땅 갚아주고 그녀의 마음에서 저 불쾌한 기억들을 씻어내고 그리하여 과거의 타락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에서 뜨베르스카야 얌스카야 거리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들, 그녀와 딸은 곁에, 바로 이웃에, 바로 여기에 그들은 있었죠. 그들에게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야 굴뚝 같았지만 그것을 참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지만 먼저 내 필생의 과업을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들을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무슨 대가든 다 치르겠습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올 때면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방 안이 공기와 빛으로 가득 찬 듯했죠.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군요. 하지만 실례합니다만 당신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을 하셨죠?
그녀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느냐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녀 자신이 내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한테?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압니다만 형편없이 경솔한 일이 아니라면 당신이 대답해 주실 수 있다면 그녀가 당신한테 말했던 것을 내게 정확하게 말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기꺼이 말씀해 드리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상적 인간의 구현이며 당신만한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으며 당신은 비애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살았던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구의 끝에서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너무 사사로운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그녀가 이런 말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이 방을 치우면서 담요를 털려고 밖으로 나갈 때였죠.
어떤 담요였습니까? 이 방에 두 개가 있는데.
저것입니다. 저 큰 건 말이죠.
그녀가 들기엔 무거웠을 텐데 당신이 거들어 주었습니까?
예.
당신네들 둘이서 각각 양쪽 끝을 잡았겠죠. 그리고 그녀는 몸을 뒤로 젖히고는 그네를 타듯 팔을 높이 치켜들어 흔들어대고 먼지를 피하느라 얼굴을 이리저리 돌렸겠죠. 그런 다음 그녀는 눈을 찡긋하고 웃음을 터뜨렸겠죠. 그렇지 않았던가요? 나는 그녀의 버릇을 잘 알아요. 그러고는 서로 마주보고 다가가면서 무거운 담요를 처음에는 두 겹, 그 다음엔 네 겹으로 접었을 것이고 그녀는 농담을 하고 얼굴을 찡그렸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다른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내다보았다. 잠시 후 스트렐리니코프는 유리 안드레이의 비치에게 다가갔다. 지바고의 두 손을 꼭 쥐고는
자기 가슴에 나얹으면서 조금 전처럼 성급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내가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한다면 질문을 더 하고 싶습니다. 제발 떠나지만 말아주십시오. 제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는 곧 갈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6년에 걸친 이별을, 6년에 걸친 가혹하기 짝이 없는 자제를. 그러나 자유는 아직 완전하게 쟁취되진 않았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게 되면 내 손이 풀려 그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모든 생각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일 체포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귀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언젠가는 그녀를 만나겠죠. 아,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지? 내가 미쳤군. 나는 체포되어 버릴 것이고 한마디 변명도 못하게 되겠지. 그들은 고함을 지르고 욕지를 해대면서 나에게로 다가와서는 내 입을 틀어막아 버리겠지. 그들이 어떻게 할지 난 너무나 잘 알아요.
네, 이 부분도 이 소설에서
네.
정말 압권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애리네요.
왜냐하면
네.
그 라라를 사랑하는 두 남자가
네.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지만은 속으로는 이게 정말 혀에다 칼을 달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난리 났을 거야. 냉탕곤탕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네.
지바고의 사랑도 대단하지만 스트레니코프의 라라를 향한 사랑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당신 지바고는 스트레니코프한테 실제로 라라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스트레니코프 같은 남자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무릎으로 기어서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지바고가 스트레니코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스트레니코프가 딱 역공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 언제 했어요?
어, 맞아.
담요 접으면서 했어요? 아, 담요 이렇게 접었죠. 네, 라라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 왜 이래 이거. 그러면서
그래.
공격하는 거야.
어, 그렇네요.
그러면서 살짝 웃었지. 아 이러면서.
어, 맞아.
어, 약간 어떤 전남편의 권리 같은 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어.
그래서 대단히 사적으로 물어봐서 미안하지만 라라가 그때 웃지 않았나요? 아, 이,
그래 그래.
야, 이거 고수들만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 참.
근데 어쨌든 라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라라를 위해서 교사가 되고 라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꿈이었는데 이 스트레니코프도요. 그 행복한 꿈이 깨지면서 그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라라를 너무나 사랑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걸까요?
이게 조금 미묘한데요.
네.
영어로 말하자면 좀 델리키트한데
네.
이 라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맹목적이었어요. 근데 결혼 직후 라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과거를 고백합니다.
어.
그러니까 꼬마로프스키한테 자기는 순결을 잃었다.
어.
이걸 고백하니까 이 스트레니코프는 라라를 사랑하면서도
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아, 그렇군요.
예. 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그 어떤 스트레니코프가 마음속에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는
네.
그 대상을 꼬마로프스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그 당시에 러시아 혁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물리치리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어떤 그 분노의 화신으로 변해버리죠.
아, 그렇게 변한 거구나.
네.
라라에 대한 열정이 맹목적이었던 것만큼 혁명을 향한 그의 집념도 지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혁명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못할 것 없는 혁명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거는 사람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혼 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을 해서
네.
군대에서 부른 것도 아닌데
네네.
영장 날라온 것도 아닌데 지원을 해 지원병으로 군대에 참전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혁명파의 편에 서서 적군이라고 하죠.
네네.
여기서 근데 또 혁혁한 공을 세워요 이 사람이.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1차 대전에도 참가하고 러시아 군대를 이끌고 또 꽤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고 뭐 이런 생을 겪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이제 다 그 전술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풀려나서 정식 혁명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 수뇌부 높은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있었고 그들의 비밀을 아는 바람에
네.
반당분자로 숙청이 되게 되죠. 이 사람도 비극적인
그러니까
운명이었잖아요.
그동안 네. 진짜 미워했는데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이 남자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시대의 희생양이 된 건 지바고나 스트렐리니코프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대화를 통해서 두 남자가 서로 좀 이해가 된 셈인가요?
이해는 됐죠.
네.
이해는 됐고 이제 그날 밤을 같이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지바고가 일어나 보니까 아, 문 앞에서 하얀 눈밭 위에 스트렐리니코프가 쓰러져 있지 뭐예요.
어, 진짜?
예, 자기 머리에 스스로 권총을 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슬프네요. 네. 진짜 어떻게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오로지 아내를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끝이 나니까 아, 이건 너무 짠하네요, 마음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네.
혁명을 할 때는
네.
모든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패를 없애고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혁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혁명이 완성되고 나서는 관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순수한 혁명가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스트렐리니코프는 순수한 혁명가였던 거죠.
그렇네요.
예를 들면 쿠바 혁명 같은 경우는 혁명 성공하고 나서 체게바라 같은 사람은 계속 순수하게 혁명을 했어요.
네.
막 딴 나라 가서 혁명하다가 막 잡히고 막 이랬는데 카스트로 같은 사람은 관료가 돼서 그 쿠바의 이제 대통령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영원한 혁명가, 순수하고 진정한 혁명가들에 대한 비극적인 죽음의 바치는 파스테르나크의 애도의 표현이다. 아. 스트레니코프의 죽음은 이렇게 애들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뭐 이제 음악 한 곡 들으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러시아 집시 아티스트 젤레미 부른 소치 듣고 올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장편 소설 닥터 지바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바고가 그 죽음을 맞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1번 버스 정류장, 2번 전차역. 네.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그 당시에 버스가 다녔을까요? 전차가 다녔을까요? 이걸 좀 생각하시면.
그러네요. 쉽네. 네,
참고로 아니, 힌트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전차가 먼저 다녔습니다.
네.
자, 이제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아주 훌쩍 건너뛰어서 소설은 지바고의 생애 마지막 8, 9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쇠약해진 상태로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바고는 옛날 하인의 딸이었던 마리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해서 딸을 낳고 삽니다.
네, 딸을 둘씩이나 낳고 살죠.
잘 살고 있네요.
사실은 이 지바고의 인생에는 세 명의 여자가 있어요.
네.
또냐, 라라, 그리고 마리나.
마리나.
근데 이제 마리나는 그 좀 비중이 좀 적고요.
그렇죠.
예, 또냐는 정식 부인이지만 또 너무 정식이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라라가 주인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은 독자들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의사 일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시를 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바고. 가끔 파리에서 아내인 또냐의 편지가 날아드는데 파리로 가려고도 노력을 해요 지바고가.
노력을 해요 하긴.
근데 그럼요. 근데 이 혁명 정부가
네.
그리고 이 회색 분자인 지바고를 이렇게 해외로 보내겠어요? 안 보내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인의 딸이었던 마리나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현실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네.
지바고도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8월 하순 지바고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전차를 탑니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무심히 떠올리면서 전차를 타고 가던 그가요.
네.
거리를 걷고 있는 한 노부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순간 심장발작이 일어나요. 네. 힘겹게 복잡한 전차에서 내려서 승강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지바고는 쓰러지고 맙니다.
네. 어디에서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전차에서
그러니까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네. 죽음을 맞이하죠.
네.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로를 걸어온 지바고의 허무한 죽음. 영화에서는 이 소설에서는 그냥 어떤 노부인을 발견하고 심장발작이 일어나는데 영화에서는
네.
라라를
보고 네.
그녀를 따라가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족과 지인들이 모여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에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지바고의 이복 동생 예브그라프 지바고였고요. 여자는 라라였습니다.
화장식이 끝나고 제발 그냥 사라지지 마십시오. 라리사 표드로브나, 중대한 부탁이 있거든요. 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체류하시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내일이나 모레쯤 형님이 남긴 공책들을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이르쿠츠크에서 오셨다고 그러셨죠? 모스크바에 오래 있을 계획은 아니고 이 방에도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우연히 제 형님이 이곳에서 마지막 몇 달 동안 사신 것도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모르고 오셨다고 그러셨죠? 당신의 말씀 중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설명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주소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원고를 정리하는 며칠 동안만 한방에서 같이 지내시든지 아니면은 가까운 거리에 계시든지 해주신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마침 이 집에도 다른 방이 두 개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집 관리인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군요.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짐은 보관소에 맡겨두고 예전에 모스크바 거리를 좀 걸어보려고 나섰던 것이죠. 절반은 모르겠더군요. 오랜만이라 잊어버리기도 한 거죠. 걷고 또 걷다가 꾸츠네츠키 다리를 내려가면서 꾸츠네츠키 골목을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율할 듯이 어떤 것을 보았는데 몹시 낯익은 까메르게르스키 골목길이었어요. 이곳은 사살된 내 남편 안치뽀프가 학생 시절에 방을 얻어 살던 곳이죠. 바로 이 방.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여기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운이 좋으면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와 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 사실을 점차 물어보면서 다음 날에야 그리고 오늘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여기에 계시지 않겠어요?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요? 나는 번개를 맞은 듯 했지요. 방문은 활짝 열려있고 사람들이 가득하고 관이, 그 관 속에는 유해가 있고 누굴까? 저는 들어가서 들여다보았죠. 그리고서 기절 초풍을 한 겁니다. 알다시피 당신이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내가 당신께 이런 말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잠깐만요, 라리사 페드로구나. 말을 끊어 미안합니다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난 형님이나 이 방이 어떤 놀라운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언젠가 안치뽀프가 살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요. 그러나 당신의 말 속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지요. 용서하십시오. 군사혁명 활동을 하던 안치뽀프, 즉 스트레니니코프 말입니다. 저는 한때 시민전쟁 초기에 그의 소식을 많이 그리고 자주 들었죠. 미안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살당한 안치뽀프라고 하셨는데요. 그가 자살한 사실을 모르셨던가요?
예? 그런 말도 들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파벨 파블로비치는 결코 자살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형님 얘기로는 당신이 블라지보스토크로 가기 위해 유랴진으로 떠났던 바로 그 집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당신이 따님과 함께 떠난 뒤 곧 일어난 일이지요. 형님이 자살한 시체를 찾아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살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게다가 바로 그 집에서라고요?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말씀이군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분과 지바고가 만났나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돌아가신 유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지요.
안찌뽀바는 천천히 성호를 그었다.
어쩌면 일들이 이렇게 일치할까? 마치 전생의 인연처럼. 나중에 제가 다시 와서 자세한 모든 이야기를 물어도 괜찮겠죠? 저에게는 사소한 것들도 길잡이가 됩니다. 저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너무 흥분해 있어요. 저는 좀 진정을 하고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물론이고 말고요. 아, 이 마지막에 아. 이 음악. 또 영화가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요. 꼬마로프스키를 따라서 떠나던 그날 라라는 그게 마지막이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날 이후 라라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라라의 행복을 위해서요. 네. 지바고가 기꺼이 이별을 됐겠다는 사실을 안 뒤에 라라도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었겠죠. 그리고 딸 때문에 살았어요. 딸 때문에.
그러니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녀 아유. 역시 지바고처럼 네. 고통 속의 인생을 버텨온 거죠.
이제 라라에게 남은 것은 지바고가 남긴 원고뿐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지바고의 원고를 정리하는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거리에서 체포돼갖고 알 수 없는 어디론가에 끌려간 거죠. 네. 그것이 라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장대한 서사시 닥터 지바고의 에필로그는 지바고의 친구인 고르돈과 두들로프가 세탁부로 일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극동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엄마와 헤어진 뒤에 남의 손에 맡겨져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엄마의 이름은 라리사.
엄마?
바로 라라와 지바고의 딸이었죠.
어우, 지금... 어우, 나 이 기분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뭔가 무거운 게 가슴을 확 누르는 것 같이 먹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뭔가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소설 마지막 장에 지바고가 생전에 썼던 시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 시들을 읽어보면 이 여운이 아주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유리 지바고의 시 중에서 제일 앞에 실려 있는 시 햄릿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햄릿. 와글거리는 소리 어느덧 사라졌다. 나는 무대로 나갔다. 기둥에 기대어 먼 메아리 속에서 내 생애에 일어날 사건들의 암시를 붙잡아 본다. 무수한 쌍안경을 축으로 삼아 한밤의 어스름은 나를 향하고 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저는 당신의 완고한 의지를 사랑합니다. 하여 이 배역을 맡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막 다른 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이번만은 절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연극의 순서는 이미 짜여 있고 길끝은 피할 수 없다. 나는 홀로이나 다른 모든 것은 바리새주의에 쑥 빠져 있다. 제 명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평탄한 들판을 건너는 것이 아니다.
와, 네. 마지막 책장을 덮는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아우, 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지한 적은 정말 나 30 넘어 살며 처음이야, 진짜. 닥터 지바고 네.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선배님 어떠셨어요?
아, 저도 정말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어, 저도요.
네, 영화와 소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네요. 같이 읽으니까.
네.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2월 7일 금요일. 제목 인생이라는 무대의 배우. 설원의 러브스토리가 끝났다. 지바고도 가고 라라도 갔다. 소설에서는 지바고가 전차를 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음을 맞는다. 영화는 좀 다르다. 전차를 탄 지바고는 우연히, 정말 우연히 라라를 보게 되고 라라를 쫓아서 가려다가 심장마비로 눈을 감는다. 그것도 모르고 라라는 지바고와의 사이에서 난 딸을 찾느라고 두리번댄다. 원작 소설에서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사실 영화의 결말이 더 좋다. 왜냐고?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세익스피어가 그랬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의 선 배우라고. 햄릿이 무대에서 맡겨진 자신의 역할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했듯이 지바고 역시 주어진 자기 역할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나 보다. 파스제르나크의 말처럼 연극의 스토리는 이미 짜여져 있었고 그 길의 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지바고가 나약하고 유약한 인물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닥터 지바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허망함으로만 다가오지는 않는다.
고전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싯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싯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도심 속의 자연 용산 드래곤 힐 스파에서 입장권을,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열린 책들에서 닥터 지바고를, 예담에서 결국 엄마가 되고 말았다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개인의 취향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네, 닥터 지바고가 최후를 맞이하는 곳. 바로 전차역이죠. 버스 정류장 네. 아니고요. 전차역입니다.
전차역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신 분은요. 저희 홈피 게시판에 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들려드릴게요. 이거 원래 러시아 노래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번화해서 불러주신 네. 거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는 2주 동안 공자의 논어 읽기를 함께합니다. 특별히 아이고, 2주 동안.
2주 동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공해야겠어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